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안식일이 많이 기다리셨습니까? 아, 저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아,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은 또 그런 때가 되면은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잖아요, 그렇죠? 1년에 몇 번 정도 생각해 보는데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가 10년을 산다면은 날수로는 3,650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뉴스타트를 잘하니까 아마 100년, 제 목표는 110년 동안 사는 건데 100년 산다고 조금 줄여가지고 가정을 하면은 36,500일 사는데요. 하루가 이렇게 번개같이 지나가니까 10년 생각해보니까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제가 내 목회 이제 시작했다, 재림농원에 처음 돌아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벌써 10년이 후딱 지나가 버렸어요. 그게 막 얼마나 빨리 지나가 버렸는지, 10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곱하기 10만 하면 100년이잖아요 참 우리 인생이 참 생각해 보면은 너무너무 빨리 이렇게 지나감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제가 안식일을 10년 동안 안식일 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오면은 520번 교회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집에서 여러분들이 찬미를 많이 하시겠지만은 어떤 때는 보면은 하루가 워낙 급하고 바쁘게 지나가 버리니까 또 나이를 한 해 두 해 먹어감으로 인해서 찬미가가 왜 이렇게 높은지, 그렇죠?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찬미가가 별로 이 곡조가 이렇게 높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요즘 한 몇 곡 부르고 나면 힘이 딸려서 부르질 못하겠어요. 이 한 옥타브를 낮춰서 이렇게 부르면은 뭐 영감 소리 낸다고 또 그러죠. 그래서 이 찬미를 잘 찬양도 잘 하지 않는데 찬양했는 횟수를 이렇게 10년 동안 따져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얼마나 찬양했을까? 내 주께 가까이 나가는 일, 십자가 짐처럼 고생되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찬양했는데 우리가 정말 내 일생 소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제가 요즘은 그 옛날 대학 다닐 때 통기타를 이렇게 울러매고 산에 들에 이렇게 다니면서 강에 다니면서 기타를 치고 했는데 이쪽에 인생이 이렇게 바쁘다가 보니까 그랬는지 기타를 그냥 손에 대지를 못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기타 교실이 열려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서 기타를 이렇게 좀 하니까 옛날 이 생각도 좀 이렇게 나고 옛날에 했던 것도 좀 이렇게 되살아나고. 그래서 오늘 목회실에 우리 김장로님께서 김승욱 장로님께서 카피아로 이렇게 돌으시다가 목회실에 보면대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 위에 노래책이 이렇게 얹혀져 있으니까 저보고 뭘 연습하는 자고 그러셨는데 저도 이 찬양을 요즘 하는데요. 막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니까 한 30분이 금방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옛날에 그 학창시절 때 우리가 많이 불렀던 그 하모니카, 그걸 또 이렇게 꺼내가지고 목회실에서 하모니카도 이렇게 좀 불고. 근데 하모니카가 제가 너무 집사람을 이렇게 많이 고생시키는 것 같고 그래서 저전손이 애처로워, 그거를 이제 좀 하모니카로 좀 배워가지고 이렇게 탁 한번 불러주니까 그거는 무슨 소리인지도 잘 모르겠대. 찬양 부르는 게 좋대요. 저전소니의 저러와 그거 불러주는 것보다는 찬양을 불러주는 게 훨씬 더 좋대요. 그래서 찬양을 열심히, 목소리는 잘 안 되니까 기타로도 하고 하모니카로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또 행복하고 안식일이 기다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교회 가는 일이다. 그러면은 10년 되어봐야 500번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또 빠져버리고 그러면은 10년 동안 500번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가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우리 신앙생활을 일주일 동안 한 것을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일주일 동안 생활했는 것을 신앙생활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것이요. 또 다음 또 일주일 동안을 살 그 힘을 또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는 것이요.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발걸음마다 이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 계시록을 살펴보면서 마지막 일곱 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두 가지를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크게. 그렇죠. 하나는 이 골로새 지역에서 그 물의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그 찬 그 순수함을 잊어버렸고 또 하나는 이 히에라폴리스에서 내려오는 그 신앙의 열정, 뜨거움을 세월이 지나가면서 잃어버렸다. 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오늘도 이 저녁에 이 사람이 여러 사람이 모이면은 사실 별 은혜스러운 말씀을 이렇게 하지 않아도 찬양을 별로 열심히 안 해도요 그 분위기가 사람을 이렇게 뜨겁게 만들고 은혜가 충만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자리가 이렇게 듬성듬성 비어 있으면은 사실은 금요일 날 교회 와도 큰 은혜를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또 좀 분위기도 좀 이렇게 사늘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고 아 이거 또 이렇게 교회를 가야 되나 하는 그런 느낌도 이렇게 드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유혹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정말 여러분들의 그 선택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그 9시 뉴스를 KBS 그 어제 뉴스네요. 뉴스를 이렇게 봤는데 그 뉴스에 그 교황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어요. 교황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 이제 이탈리아의 한 신문사에서 그 신문사로 어떤 무신론자가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을 교황에게 좀 질문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질문을 실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한 것을 이 어제 뉴스에 KBS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그 질문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는가? 이 다른 말로 하면 구원하는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는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답 신앙이 없어도 이 교황이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신앙이 없어도 양심을 따르면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스크랩을 제가 해와서 파워포인트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준비는 해왔는데요. 오늘따라 또 파워포인트가 안 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는 못하겠는데 그렇게 하면서 양심에 어긋날 때 죄를 짓는다. 양심을 따르는 것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것을 왜 이렇게 주의 깊게 봤는가 하면은 지난 5월 달에 아마 여러분들도 이 기사를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신을 믿지 않아도 선행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캐톨릭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신을 믿지 않아도 선행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양심에, 원래 양심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거예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 양심이 점점 이 화인을 맞은 것처럼 딱딱해져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도 없고 외식하고 거짓말하게 되고 양심이 그렇게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심을 통해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다. 굉장히 위험한 그런 사실은 신앙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여러 가지 어쩌면은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도 진리 교회 한 교인으로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지만은 어쩌면 우리도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것,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 내가 지금까지 맞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올바른 그런 신앙의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데 정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어떻게 무엇으로 이렇게 미화하고 다 뭐 할지라도 정말 우리 신앙의 기준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수함을 좀 우리가 잃지 말아야겠어요. 이 세월이 흐르면서 자꾸 순수함이 자꾸 이렇게 퇴색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그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는 것 같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자꾸 이제 형식화되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 순수함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가 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생활해온 그 공동체의 그 어떤 뭐라 그래야 합니까? 형식이나 그런 곳에 우리가 더 따르는 것은 아닌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신 것처럼 일곱 교회가 나오죠. 그 일곱 교회는 마지막 시대 때 존재하게 될 일곱 가지 교회 유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지난 아침 기도회 시간에는 메시아 책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두 제자들은 여러분들께서 시대의 소망에도 보시면 그게 아주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17가지 교회 유형의 교회 생활을 하는 12가지 교인들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 제자들의 성격을 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유다는 지적이고 과감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인격적인 매력과 용모를 지닌 그런 사람이었다. 유다가 아주 인격적이고 용모도 아주 출중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거기에 기록하기를 유다는 그러나 인색한 사람이었다. 그렇죠? 그 유황을 깨뜨릴 때 그 나무라고 하는 그 인색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가 건설될 때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다. 이 교회도 그런 사람의 유형이 있을까요? 그런 유형이 분명히 교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그 탐욕과 이기심을 여러 번 경고를 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것처럼 쉽게 분노하는 그런 성격이었다. 이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쉽게 분노하고 그렇죠. 그리고 함부로 말하거나 이 폭력적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마태는 세리였어요. 이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시몬은 열성적인 애국자였어요. 그런데 애국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셀롯 땅이었죠. 그렇죠? 이 좀 과할 정도로 나라를 이렇게 애국하는 그런 셀롯 당원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충동적인 사람이었어요. 충동적인 사람이 많죠. 이렇게 충동적으로 그렇죠. 어떤 순간이 이렇게 닥칠 때 충동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 도마는 충실했지만은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은 사람도 일곱 교회 중에 한 유형으로 교인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소극적이었고 그리고 빌립은 의심하였고 다른 제자들도 다 제 각각이었다. 그러면서 기록하기를 이기심과 악에 기울이지기 쉬운 인간의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우리 교회도 보면은 뭐 우리 이 마운틴뷰 교회를 제가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보면은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공통점 때문에 그들은 그분 안에서 사랑과 믿음을 나눌 수 있었다. 여러분 그럴까요? 우리도 성격적으로 보면은 저도 이제 4년 반이 이렇게 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저희 성격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아시고 저도 이제 여러분들의 성격에 대해서 물론 뭐 다는 알 수 없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오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됐죠. 그래서 다 사람마다 이 성품이 다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여러 다른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일을 할 때는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공통점 때문에 그분 안에서 사랑과 믿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단점은 보완하고 그리고 장점은 서로 격려하고 살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 또 교회 생활이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공통점,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가장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정말 이것을 꼭 보여주고 싶다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계시록 4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까지 요한에게 계시를 이렇게 탁 주고 계시록 4장에 와서 완전히 그 계시가 다른 계시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6장부터는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4장이지만은 계시록 6장부터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2장, 3장은 현실 이 마지막 시대 때 주어진 이 교회라고 그랬죠. 이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그 중간에 이 샌드위치처럼 사실은 이 계시록의 그 구조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4장, 5장은 꼭 들어가지 않아도 될 그런 말씀인데 샌드위치처럼 그곳에 딱 들어가 있는 4장, 5장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현실과 미래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의 그 중간에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주목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이런 현실에 살고 있고 앞으로 미래에는 이런 심판이 이렇게 전개가 될 텐데 우리가 이제 그런 기점에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예요. 보좌. 이 하나님의 보좌를 이 사장에 들어와서 딱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이끌어가는 중심이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주 만물을 이끌어가는 중심. 그 중심은 분명히 하나님의 보좌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온 우주의 본사, 헤드쿼터가 어딘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모든 일들이 다 전개되고 다 이루어지고 다 결제가 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것을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을 다 좀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3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그렇죠? 요한이 본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의 은으로 그 보좌를 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는 이런 곳이다 하고 표현한 것이 바로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무지개의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저는 뭐 벽옥이 뭔지 홍보석이 어떤 것인지 녹보석이 어떤 것인지, 뭐 홍보석은 약간 빨간색이 날 거고 녹보석은 약간 초록색이 날 거고 그렇죠. 벽옥은 무슨 색깔이 날까? 약간 흰색일까요? 뭐 하여튼 그렇게 돼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사도 요한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4장에 들어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미래의 역사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우주의 중심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물론 역사의 중심도 하나님의 보좌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보좌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온 우주의 중심이 보좌이고 역사의 중심이 보좌라면은 우리 인생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와라 이 열린 문을 보여주시고 올라와서 지금 보좌를 보라 그랬는데 그 보좌가 바로 역사의 중심이고 미래에 전개될 모든 일의 시작이고 이 우주의 중심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인데, 그렇다면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인생의 중심은 무엇일까? 그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우리의 인생의 중심. 우리가 그것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올바로 알아야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의 보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이렇게 무언가를 계획하고 뭐 그렇게 다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그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계획을 하는데 결국 그 계획이 딱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제를 딱 하셔야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그것이 성경에 있을까요? 잠언 16장 1절 말씀이에요. 잠언 1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이 경영 이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그 계획에 이루어지는 그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여러분 너무나 분명합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우리의 인생을 정말 우리 마음대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지만은 결국 우리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결제가 나야 그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하더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요한계시록의 4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하면은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모든 응답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여러분 그럴까요? 모든 결제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살면서 이거 우연히 이렇게 되었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이 말씀에 준해서 보면은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제를 하시고 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코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할 거예요. 나한테 나쁜 일도 많고 험한 일도 많고 이런 것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모든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좀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기 때문에 불러서 이렇게 주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에 여러분 모두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책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요즘 여러분 책 자주 읽으십니까? 책을 자주 안 읽게 되죠. 하도 책 읽을 것도 이 뭡니까? 요즘은 뭐 책을 뭐 침을 묻혀가지고 옛날처럼 그렇게 읽을 필요가 없죠. 손가락으로 이렇게 보내기만 하면은 다 이렇게 전자로 해서 책도 다 읽을 수 있고 컴퓨터에 뭐 얼마나 좋은 내용들이 다 찾아볼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옛날에 참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 뭐 우리 이제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사실은 그 동화책도 잘 이렇게 읽지 못해가지고 마을에 동화책을 한 권 사면은 온 마을 아이들이 다 돌아가면서 빌려서 이렇게 읽고 그렇게 했는데요. 뭐 콩지팥지, 춘향전, 신데렐라 이런 책을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보면은 주인공이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근데 고생을 하는데 끝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한 번 읽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읽으면 또 읽고 또 읽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콩지 파지를 다 이제 한번 읽어서 결과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읽을 때는 그 계모가 막 파지한테 정말 뭐 독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물을 벗겨갖고 막 그렇게 해도 아이, 결과를 아니까, 그렇죠? 아무리 너 나쁘게 해봐야 결국은 이 콩지가 나중에는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해피엔딩으로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 느긋하게 두 번째 볼 때는 보는 거예요. 처음 볼 때는 야 이게 끝이 어떻게 되나 막 궁금하고 그랬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계시록도요. 사실은 이런 소설책과 사실은 똑같아요. 이런 전개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크게 이렇게 죽게 되고 또 많은 환난이 있고 또 괴롭힘을 당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 마지막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계시록의 구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고생을 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우리가 죄악이 정말 모든 세상을 다 삼켜버리고 교회까지 흘려 들어와서 죄가 판을 치고 그렇죠? 승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그 결과가 우리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이 계시록에 전개되어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이 1장에서 3장의 계시록을 보면은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일곱 교회를 보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앞날이 암울해 보이고 야 정말 이런 교회가 이 세상에 정말 진리 교회가 맞는가 그렇게 암울해 보이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결과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요 오늘을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4장에서 지금 이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4장에 들어와서 우리는 하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게 되죠. 1절에 보시면은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렇게 보실 때 열린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자꾸 닫혀가는 그런 인생 같아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열려야 되는데 어디를 향하여 열려야 되는가 하면은 하늘을 향하여 우리 인생이 자꾸 열려가야 돼. 근데요, 어떤 인생은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때는 뭐, 저도, 물론 여러분 앞에 고백하면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어떤 때는 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삶을 살면서, 어떤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나, 어떤 일이 이렇게 맞닥뜨려졌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이렇게 볼 때요, 이 하늘을 향하여 열려있는, 그런 쪽으로, 일을 해결하지 않고 자꾸 하늘을 닫히는 쪽으로 일을 해결할 때가 많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신앙인은 어떤 건가 하면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정말 이것을 지금 내가 선택을 했을 때 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눈을 질끈 깎고 이쪽으로 가야 되지만은 우리의 선택은 열려있는 하늘로 자꾸 열려있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하늘이 열려있는 쪽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고 내 인생의 중심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정말 일곱 교회를 여러분 우리에게 보시면은 얼마나 그 교회가 정말 배도하고 거기에 정말 이단이 이렇게 들어오고 교회 정말 이런 교회로서 마지막 시대 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로서 존재하고 세상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지금 현실에서 맞닥뜨리지는 그 어떤 한 순간순간 하늘을 향하여 열려진 마음으로 그 일을 선택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하여 움직이는 모든 인생은 결국에 가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계시록의 전개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늘을 향하여 열린 인생을 사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그랬는데요. 정말 우리 유리바다 저는 이 교회 재림교회에 들어오고 나서 정말 그 이 계시록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요. 제가 제일 처음 공부한 거는 다니엘서 2장을 공부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공부하면서 야, 이거 정말 이 역사의 주인공,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깨닫기 시작하면서 계시록을 공부하는데 아이고 하늘나라의 그 모습을 계시록은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바로 유리바닷가라는 거예요. 유리바닷가. 야, 참 하나님은 참 이상도 하시다. 어떻게 해서 유리로 그렇게 바다를 만들으셨을까? 유리로. 유리바닷가. 거기에 손에 손을 잡고 우리가 모세의 그 노래와 하나님의 어린 양의 노래를 그곳에서 부른다. 아, 그러는데 제가 하도 그것을 생각하니까 이 꿈에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유리바닷가, 유리바닷가. 여러분 꿈에 유리바닷가 보셨어요? 이 꿈에라도. 그런데 이 유리는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유리는 뭔가 하면은 이 깨끗하고 투명하고 하는 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유리바닷가에 서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물론 유리바닷가가 하늘에 어떻게 펼지지 저는 그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그런 제가 상상하는 그런 유리바닷가일지 아니면은 정말 보석처럼 아름다운 빛을 내는 그런 향기도 나고 빛도 나고 하는 그런 유리바닷가일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만 그 유리바닷가에 설 수 있는데 유리는 투명하고 깨끗함을 상징하는 것이 유리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유리 같은 맑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유리는 그리고 아름다워요. 빛을 이렇게 하고 그 아름다운 색깔이 이렇게 있고 해서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그래서 유리바닷가라고 하는 것은 설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때 정말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하늘로 향하여 열린 삶을 살고 우리의 죄가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다 용서가 되고 한 그 유리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진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유리 같은 성품을 가지고 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우리는 정말 유리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맑고 아름다운 그런 상태에서 설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것이 유리바닷가예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그 자리에 다 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 거기에서 손에 손을 잡고 아, 찬양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왕 여기 기타 교실에도 오시는 분들 많은데 기타를 배우려면 잘 배우세요. 거기 가서 기타도 좀 연주도 하고 저는 하모니카도 열심히 불어서 하늘 수정 강가에서 유리바닷가에서 하모니카를 한번 연주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하늘은 닫혀있지 않습니다. 하늘은 열려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은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 열린 문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보좌에 나갈 수 있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갔듯이 우리도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볼 때는 혹시 유리에 때가 끼어서 좀 그럴지 몰라도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침례를 받는 그 순간 우리는 유리처럼 되었어요. 우리의 모든 죄는 맑고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요한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에 가서는 열린 하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확신 가운데 있게 되면은 우리도 하늘에 있는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히브리서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이 지금은 이것이 나중에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무슨 날이다? 아 구원의 날이다. 그렇죠? 우리가 그 확신 가운데 있게 되면은 바로 요한이 본 그 하늘의 보좌를 우리도 볼 수 있고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삶의 중심에 있음을 우리도 알 수 있고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그 사람이 날마다 세월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후퇴되어 가지만은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여러분들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 인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은 인간의 어떤 말로도 묘사할 수 없는 없을 만큼 엄청난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고난은 장차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 보게 될 그 영광과는 정말 결단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짜 나오고 싶습니까? 아 진짜입니까? 아 저는 진짜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좀 그 좀 고향을 사모하는 그 그 사모함이 좀 가슴에 좀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작은 문제들이 좀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참 그 일이 해결 안 되면은 당장 큰 일이 날 것 같고 그렇죠? 눈앞이 깜깜하고. 이 태산같이 보이는 그런 것들일지라도 우리가 하늘에 있는 그 보좌를 생각한다면은 그곳에 나갈 일을 생각한다면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을 생각한다면은 이 세상에 어려웠던 그 문제들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이 되어질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최선의 길로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보좌라는 것은 거기에 모여드는 사람이 있어야 그것이 보좌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 내 보좌 아무리 차려놓고 해봐야 그 누가 뭐 알아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게 사람이 있어야 그게 진짜 보좌가 되는 거예요. 보배로운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 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채울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